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늘 무심코 잡는 그 자동차 운전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티어링 휠이 사실 바퀴랑 물리적으로 아무런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엄청난 거부감이나 좀 불안감이 먼저 들 겁니다. 우리는 뭐 한 세기 넘게 자동차를 거대한 기계장치로만 인식해 왔으니까요.
네, 맞아요. 내가 핸들을 꺾는 대로 아래쪽 쇠기둥이 돌아가고 막 그 힘이 바퀴 방향을 튼다는 물리적인 안도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손에 느껴지는 그 핸들의 묵직함이 진짜 기계적인 저항이 아니라 그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상의 가짜 피드백일 뿐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 미션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우리는 지금 자동차가 기계의 허물을 벗고 거대한 전자기기로 진화하는 그 최전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단순히 겉포장된 기업 홍보 자료가 아니거든요. 현대모비스 차시 안전, 비유, 조향, 전장,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의 직무 분석 보고서라는 아주 날것 그대로의 정보입니다.
와, 진짜 현장의 목소리네요.
네, 이걸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를 휩쓰는 전동화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그리고 로보틱스의 진짜 본질을 해독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사실 자동차의 혁신이라고 하면 보통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그 화려한 디지털 명령을 현실의 거친 아스팔트 위에서 물리적 움직임으로 바꾸는 건 결국 이 하드웨어의 몫입니다.
아, 기계식 축이 사라진 빈자리를 온전히 전자회로와 통신망으로 버텨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 하드웨어 설계자들 책상에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거대한 책임이죠.
그럼 기술 맥락을 먼저 좀 짚어보죠. 요즘 차들이 옛날 같은 순수 유압식이 아니라 전기 모터가 도와주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그러니까 EPS 방식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네, 모터가 엔진 힘을 안 뺏어가니까 연비도 좋아지고 차선 유지 같은 전자 제어도 가능해졌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이잖아요. 2025년에서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차세대 기술, 바로 SBW, 스티어 바이 와이어입니다.
맞습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죠.
말 그대로 그 쇠기둥을 아예 뽑아버리고 전선만 남겨둔 건데, 이거 항공기에 쓰이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이 자동차로 내려온 거 아닌가요?
네, 원리가 정확히 같습니다. 비행기 조종석 스틱이 전기 신호로만 통신하듯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적용된 차는 운전대의 조향각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바퀴 쪽 모터로 쏘아보냅니다.
와, 물리적 축이 사라지면 장점이 엄청나겠어요.
엄청나죠. 일단 운전대를 자동차 내부 어디든 원하는 위치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요. 필요 없을 땐 대시보드 안으로 아예 숨길 수도 있습니다. 차량 무게도 확 줄고 충돌할 때 운전자를 찌를 조향축이 없으니 안전성도 높아지죠.
설계 자유도가 진짜 끝내주네요. 근데 저는 당장 실질적인 공포감이 들거든요.
어떤 공포감이죠?
기계적 연결이 끊어졌다는 건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순간 내가 억지로라도 핸들을 꺾을 최후의 수단이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블루투스 끊기듯 신호가 끊기면 그건 그냥
바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당연한 공포입니다. 바로 그 위험성 때문에 이 기술은 하드웨어라 엔지니어들에게 악몽 같은 설계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악몽 수준인가요?
네, 그래서 반드시 들어라는 핵심 원칙이 이중화 설계입니다. 단순히 선을 두 개 연대라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컨트롤러부터 통신칩, 전력 회로까지 아예 독립적인 두 개의 세트로 완벽히 분리해서 설계해요.
아예 복제품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두 개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메인 시스템에 단락이 발생하거나 칩이 타버리는 그 순간에 아주 미세한 지연 시간도 없이 단 몇 밀리초 안에 백업 시스템이 통제권을 뺏어와야 해요.
운전자가 고장을 눈치채기도 전에요?
네, 운전자는 모르게 백업 시스템이 모터를 제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시스템 결과가 다를 때 뭘 믿을지 판별하는 로직까지 회로 레벨에 다 구현되어야 하죠. 이 무결성을 증명 못하면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절대 도로에 못 나옵니다.
와,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좀 현실적인 시장 딜레마로 넘어가 보죠. 제가 글로벌 조향 시장 판도를 찾아봤는데 진입 장벽이 완전 철옹성입니다.
네, 일본 제이텍트나 독일 보시, 그리고 넥스티어, 이 상위 3개 회사가 전 세계 시장 60%를 꽉 쥐고 있는 과점 구조거든요.
맞아요. 특히 넥스티어는 당장 2026년 4월에 중국 신에너지차에 세계 최초로 풀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 CC를 양산한다고 발표했고요. 일본 제이텍트도 이미 렉서스 RZ 모델에 선제 적용을 했잖아요.
글로벌 선두권의 발걸음이 진짜 공격적이죠. 기계식 조향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전자화로 넘어갔고 벌써 양산 데이터를 쌓는다는 건 후발주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요. 오늘 다루는 현대모비스의 재무지표를 보면 상황이 참 묘합니다. 2025년 기준 매출이 61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네, 2026년 1분기에도 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죠.
겉보기엔 진짜 엄청난 호황인데 정작 미래 핵심 기술인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 양사 목표 시점은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예요. 선두권보다 무려 2년에서 4년이나 뒤처신 거잖아요.
뼈 아픈 현실이죠.
게다가 2020년 1분기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상승하는 새로운 리스크도 터졌고요. 저는 솔직히 현대차 기아라는 든든한 운실, 그러니까 이 내부 캡티브 비중이 90%에 달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어차피 그룹사에서 사줄 텐데 굳이 리스크 지면서 피 터지게 양산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이 캡티브 마켓이 뼈를 깎는 혁신을 늦춘 양날의 검 같아요.
실제로 그 딜레마가 경영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지금 당장 내부 물량으로 최대 실적을 내고는 있지만 기술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시기에 2년에서 4년 뒤처진 건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현대차 그룹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언제까지나 계열사 부품만 쓸 수는 없습니다. 더 좋고 안전한 부품이 나오면 당연히 넥스티어나 보식을 쓰겠죠. 그래서 모비스의 최우선 전략이 바로 비계열사 외부 수주를 늘리는 겁니다.
외부로 나가서 스스로 생존을 증명해야 하는 거군요. 근데 이미 경쟁사들이 시장 선점하고 양산 레퍼런스까지 쌓는데 후발주자가 도대체 무슨 무기로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나요? 그냥 엄청 싸게 파는 거 말고 답이 있나요?
아닙니다. 조향 시스템은 사람 생명이랑 직결돼서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안전성이 100% 입증 안 되면 완성차 업체들이 절대 안 씁니다. 모비스의 유일한 무기는 안전의 절대적 우위뿐이에요.
아, 결국 안전으로 승부해야 하는군요.
4시간 격차를 극복하려면 경쟁사 제품보다 열이나 진동에 훨씬 강하고 노이즈도 완벽히 차단하면서 백업 전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걸 물리적 데이터로 증명해내야만 수주를 따낼 수 있습니다.
와, 비즈니스의 사활이 결국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의 도면 위 무결성에 전부 달려있는 셈이네요. 그럼 대체 그 무결성이라는 게 실무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작업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아주 치열한 현장이죠.
조향 시스템 두뇌 역할을 하는 ECU, 그러니까 전자제어 장치 설계에서 제일 절대적인 기준이 ISO 16262 A실 D라고 나오던데요. 이게 최고 안전 등급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해야 이걸 맞출 수 있나요?
실무적으로 A실 D를 맞춘다는 건 단순히 부품이 튼튼한 수준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고장도 전체 시스템의 치명적 실패로 아니어진다는 걸 수학적이고 물리적으로 완벽히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증명까지 해야 하는군요.
네. 조향 ECU 안에는 연산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전류 통제하는 전력 반도체, 그리고 칩들을 잇는 PCB 배선들이 꽉 차 있는데요. 얘네들이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부터 영상 85도가 넘는 열기, 그리고 끔찍한 진동 속에서 최소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오류도 내면 안 됩니다.
10년 동안 무오류요? 와, 이 환경을 상상해 보니까 이거는 마치 미친 듯이 진동하는 좁은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10년 동안 단 1mm초도 멈추면 안 되는 중환자실 비상발전기를 쑤셔넣고 설계하는 거랑 똑같네요.
아, 네, 그 비유가 엔지니어들 압박감을 진짜 정확히 표현해 주네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가혹한 전자레인지에 전자기 폭풍까지 추가됐습니다.
네, 전자기 폭풍이요. 아, 노이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자파 적합성이랑 신호 무결성 문제인데요. 전기차는 배터리의 800V 고전압 직류를 모터로 보내려고 인버터에서 막 끊임없이 교류로 스위칭하거든요. 이때 엄청난 양의 전자파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강력한 자기장이 차 안을 휘젓고 다니죠.
헉, 그 노이즈가 조향장치로 흘러들어간다고요?
네, 조향칩들은 기껏해야 3.3V나 5V의 아주 미세한 저전압으로 작동하거든요. 외부의 거대한 노이즈가 배선을 타고 혹 들어와서 직진을 의미하는 0을 1로 뒤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모터가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확 꺾어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노이즈를 상쇄하려고 신호선을 막 서로 꼬아서 배치하는 차동 신호 방식을 쓰고요. 기판 내부에 접지층을 아주 넓게 깔아서 전자파를 아예 흡수하게 만듭니다.
와, 설계가 엄청 꼼꼼해야겠네요.
네, 고주파 노이즈를 걸러내는 부품을 몇 밀리미터 간격으로 배치할지 수백 번 시뮬레이션 하고요. 물리적인 금속 쉴드캔으로 칩 전체를 덮어 씌워서 보이지 않는 패러데이 세장을 만듭니다. 배선 두께와 꺾이는 각도 하나하나가 노이즈 흐름을 바꾸거든요.
이건 뭐 단순 납땜이 아니라 전자계약과 열역학의 극단을 다루는 미시세계 전쟁이네요. 근데요, 여기서 저는 또 강렬한 모순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모순이죠?
회사 인재상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현대모비스의 2020년 핵심 키워드도 도전, 협력, 창의, 융합이더라고요. 옛날 낡은 오문장형 인재상 버리고 바꾼 건데.
네, 보통 기업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빡빡한 A-Shield 규격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겁니까? 매뉴얼 1mm만 벗어나도 불법이거나 목숨이 날아가는 판인데 규칙 깨는 발명가처럼 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 그 지점이 바로 안전 하드웨어 부문에서 외부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엔지니어링 문화의 충돌입니다.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처럼 일단 빠르게 만들고 부숴보자는 식의 철학은 여기선 안 통하죠.
버그 생기면 무선 업데이트로 고치면 되는 동네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에게 버그는 곧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창의성이란 백지에서 엉뚱한 걸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제한된 물리적 조건 안에서 해답을 쥐어짜내는 능력이죠.
아, 제약 조건 속에서의 해답이요?
네, 조향 기어 박스 공간이 고작 어른 주먹만 하거든요. 그 안에 열펄펄 나는 전력 반도체랑 노이즈에 예민한 칩을 다 우겨 넣어야 해요. 원가 절감하라고 비싼 방열판은 빼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팀은 더 무거운 연산해야 하니까 고성능 칩 달라고 압박하죠.
와, 중간에 껴서 완전 미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서로 충돌하는 수십 가지 제약들을 풀면서 완벽한 노이즈 차단과 이중화를 달성하는 회로도를 그리는 것. 기구 설계팀이나 소프트웨어 팀, 칩 제조사 사이의 갈등을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창의성입니다.
룰을 깨는 게 아니라 숨막히는 제약의 한계치까지 밀어붙여서 완벽한 균형을 찾는 마스터 장인이군요. 자, 이제 이 역량이 자동차라는 껍데기를 넘어 어디로 확장되는지 좀 거시적으로 넓혀볼 차례입니다. 지금 자동차 구조가 존 아키텍처라는 거대한 혁명기에 접어들었잖아요.
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가면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죠. 과거엔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와이퍼 ECU, 창문 ECU 이렇게 수백 개를 흩어놨어요. 구리 전선 길이만 수 킬로미터고 무게가 100kg을 훌쩍 넘었죠.
그걸 존 아키텍처가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차량을 몇 개의 구역, 즉 존으로 나누고요. 고성능 중앙 컴퓨터가 네트워크 통신으로 각 구역의 말단 장치들을 통합 제어하는 겁니다. 무거운 구리선 낭비를 없애는 거죠.
아하. 근데 중앙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서 초당 수조 번 연산을 하고 왼쪽으로 15.3도 꺾어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요. 결국 바퀴 쪽 하드웨어가 그걸 오차 없이 물리적인 힘으로 실행을 못하면 완전히 헛수고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뇌가 아무리 훌륭해도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좋은 아키텍처 시대가 올수록 말단에서 움직임을 수행하는 모터와 그 제어 회로의 정밀함이 미래 모빌리티의 실질적인 뼈대가 됩니다.
와, 여기서 제가 자료 보며 가장 소름 돋았던 대목이랑 퍼즐이 쫙 맞춰지네요. 2020년 5월에 현대모비스 주가가 하루 만에 18%나 급등했던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슈 때문이었죠.
맞아요. 그 로봇에 들어갈 관절 부품, 액추에이터 공급 기대감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동차 스티어링 휠을 오차 없이 제어하는 기술이나 두 발로 걷는 100kg짜리 로봇 관절을 균형 있게 움직이는 기술이나 결국 하드웨어적인 뿌리는 똑같은 거네요.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디지털 지능을 물리적 세계의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라는 본질이 완전 동일하거든요. 조향 회로 엔지니어들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올 인공지능 로보틱스 시대에 가장 완벽한 인공신경망과 관절을 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시야가 확 트이는 기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모비스 조향 전장 설계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미래 기술의 거대한 지도를 내려다봤네요. 기계식에서 전선으로 연결되는 아슬아슬한 도약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캡티브 마켓의 안락함을 넘어 압도적 안전으로 증명해야 하는 후발주자의 절박함도 있었죠.
맞아요. 영하 40도랑 보이지 않는 전자파 속에서 단 1밀리초의 백업을 깎아내는 그 숨은 노고들이 결국 로보틱스의 관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완벽히 해독해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자율주행 이면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안전의 하부구조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의 묵직한 혁신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심층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 끝나고 곱씹어볼 만한 발칙한 상상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상상일지 기대되네요.
멀지 않은 미래에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로 물리적 연결이 싹 사라진 여러분의 자동차를 상상해보세요. 산길 달릴 때 느껴지는 거친 진동이나 코너 돌 때 묵직한 핸들의 저항감. 만약 그게 진짜 기계적 반작용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정교하게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햅틱 피드백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약간 배트릭스 같은 소름돋는 미래네요.
그렇죠. 미래의 우리는 출근길에 만원 결제하고 스포츠카 주행감을 다운받고 퇴근길엔 롤스로이스 승차감 소프트웨어 패치로 바꿔서 집에 올지도 모릅니다. 물리적 하드웨어는 완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말이죠. 기계적 연결이 모두 끊어지고 통제된 전자신호만 오가는 시대. 과연 진짜 운전이란 무엇일까요? 기술이 우리 감각을 어떻게 속이고 재정의할지 청취자 여러분도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